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의 확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도 피곤할 수 있고 또 전하는 자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바른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와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음의 우리가 핵심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과 또 모든 선지자들의 글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이라고 해서 신약에 갑작스럽게 들어온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가르쳐 주고 계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음이십니다. 27절 보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이 말씀 나오죠.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이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들이 달달 외우기까지는 하는데 그 복음의 진의를,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했다. 왜 그런가? 그 속에,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고 대신 자기 자신과 세상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욕심들이 있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정죄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그것이 십자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해서 그들이 어둠이 되어서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렇게 빌라도에게 요구를 했습니까? 그냥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이로다 하는 그 율법, 그 율법의 저주로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 죽으신 후에도 그 이름조차 부르는 이가 없도록, 그 이름까지 죽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죽이려고 했다고요? 율법으로 죽이려고 했다. 그것이 이 백성들의 불순종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악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가. 그런데 그것조차도 사도 바울이 이 설교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에 그를 가르쳐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일이 된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죽이려 하는 이런 불순종을 응하게 했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이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리고 아담 그 이후에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다 포함하는 그 대표 아담.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불순종과 죄가 드러나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 구주 예수의 순종하심과 의가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순종의 아들의 의가 철커덕 만나는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전혀 죽일 죄가 없었다, 그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일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도 찾지도 못하는 가운데 죽임을 당하셨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 삭시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어요. 누가도 그것을 말하고 바울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빌라도가 세 번이나 이 사람에게는 내가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세 번 확증으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그 죽음의 책임이 예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에게,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바입니다. 예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죠? 그것이 오늘 본문 3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십니까? 의인을 살리십니다. 하나님. 죄의 삭슨 죽음이에요. 전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의를 직접 선포해 주신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죽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악한 꾀로 도모하고 죽이는 것, 그것이 죄인들이 오로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생명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의를 선포해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의가 선포되는 이 확증의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그러면 십자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죄가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쾅 도장을 찍는 이 확증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라는 것이에요. 모든 사도들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관원들 앞에서 핍박 가운데에서 이 설교를 했죠. 5장 30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렇죠?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인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만이 여러분, 이 30절 이 한절 안에 인생의 본질과 정체성이 다 녹아져 있는 것이에요. 무슨 업적이 있든, 무슨 우리의 지혜가 있든, 행적이 있든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딱 한 가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이 십자가예요. 이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모든 인생들의 그 소행을, 삶을 정의 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생명의 하나님. 우리가 주를 알지 못하고 거역하여서 예수님까지 정죄하고 죽인 것을 하나님이 돌려놓으시고 하나님이 그 예수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해 주셨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고 부활을 믿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것이요,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신기하고 놀라운 그 사건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로서 확증된 첫 번째, 예수님 죽음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무엇입니까?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할 때 무엇으로 예비해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잖아요. 이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그런 신기한 일을 나는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에요. 이 부활은 예수님의 의로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의 죄를 깨닫는 것이에요.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살리셨는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가장 처음에 이 대목을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1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살리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일이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이 백성들이 악한 꾀로 도모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나무에 달아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신 이 부활 사건이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의 법정에서 예수님이 사형 선고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셨다는 이 모든 판결을 다 뒤집어 놓으신 것이 하나님.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십니다.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사형에 해당하는 자라고 그들의 옷을 찢고 참람하도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판결을 뒤집어서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로움을 선포하시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판단한 그리고 정죄한 십자가에 죽인 이 사람들에게 그 모든 책임이 이제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자기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것이 복음으로 돌아가는 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광야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40년간 참으셨다 그랬어요. 역사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이 참으시고 또 그들의 예배로 헛된 제물로 그들의 외식으로 하나님이 고통을 당하셨다고 성경 내내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그들이 그것을 인정 안 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우리 1장 4절 말씀 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시는 관점이에요. 읽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이사야 1장을 보면 참 참혹해요. 그것이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되면 참 너무나도 두려운 말씀이고 부끄러운 마음을 들게 만드는 말씀이에요. 이 백성들을 부를 때 이제는 내 백성이라고도 하지 않으시고 소돔 관원들아 고모라 백성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는 소돔 백성 보고 고모라 백성들 보면은 혀를 차면서 그렇게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저주받은 그런 부류로서 우리는 볼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그런 관점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오는 그 많은 그 소와 염소와 그 어린 양의 피 가져오지 말아라.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더 이상.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공부하고 달달 외울 정도로 잘 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들 속에 감추어져 있던 그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십자가로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확증시켜 주신 것이.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나의 행위의 예배, 나는 그래도 소돔보다 낫지, 나는 그래도 고모라 사람들보다 낫지 하는 그런 자기 자신감, 그 자부심이 아니라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의로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믿음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십자가를 보면서 죄를 깨닫고 부활 사건을 보면서 예수의 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자신의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고 드러내시는 것이에요. 3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근심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진 않았지만 이 속이는 자가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대화가 이 속이는 자가 살아있을 때 사흘 후에 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랬죠. 믿는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혹시 제자들이 그 속이는 자의 시신을 도둑질해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조차도 우리가 막읍시다. 그러면서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큰 돌을 굴려서 예수님 무덤을 막고 경비병들을 세워서 무덤을 굳게 지키게 한 것입니다. 이러면 됐다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엇을 봐요? 굴려진 돌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세워진 굳게 지키라 명받은 이 군사들이 무서워하여서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도 두렵죠.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너희는 제자들은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으러 온 줄 내가 아노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28장 6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랬어요. 어떻게 살아나셨다고요?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어서 주님이 여기 안 계신다고 하는 그 빈 무덤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천사가 빈 무덤만 보여줬더라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렇게 자기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그들이 빈 무덤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이 함께 올라왔던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형제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다 그랬어요. 여러 날 동안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장 보니까 그날이 40일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인가?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까지 함께 올라간 사람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지역입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7장 할 때 다루었지만 거기는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는 별칭이 붙은 땅, 그 지역이에요.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그런 지역이에요. 멸시받고 배운 것 없고 가진 것 없고 빛을 보지 못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빛은 예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업으로 여겼던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예수님만 영광으로 삼고 예수님만 길로 삼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안식 후 첫날 무덤가로 왔던 여인들도 마찬가지. 성경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이었어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의 현장에 왜 마리아밖에 없습니까?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는 누가복음 8장 보니까 일곱 귀신에 들려서 그 인생이 완전히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어떤 삶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 마리아라는 이 말이 마라에서 나왔다 그랬죠. 쓴물이에요, 그 인생 자체가. 도무지 구제할 수가 없고 사람의 힘으로는 개선될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일곱 귀신에 들린 여인이에요. 그런데 생명 대신 진리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가 생명을 발견하고 빛을 보게 된 것이, 그렇게 예수님을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된, 그래서 자기의 모든 삶의 자리를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 죽음의 자리가 되는 예루살렘까지 쫓아온 그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자신을 보이셨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면, 눈으로 확인하면 믿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은 오직 구원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따랐던, 예수님을 오직 세상의 빛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랐던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심을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이 확신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믿음 있는 자에게 확신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수님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기적을 보여줘도 예수님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고 사랑하고 믿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심을 보여주실 때 그 믿음이 이제는 확신한 믿음이 되어서 이제는 정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십자가의 위협과 죽음이 나에게 닥쳐오는 그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자신의 생명이 부활하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셔서 이 제자들이 이제껏 주님이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셨던 이 말씀에 그들의 확신이 더해져서 그들의 증언이 복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그들의 증언을 복음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의 증언과 편지와 대화와 그들 염려와 눈물까지도 다 이 복음 안에 기록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또 그 방편으로 사용하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걸 말씀하시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곧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32절을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을 언제 주셨다고요? 읽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그랬어요. 신약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때부터 들어온 복음이 아니라 조상들 적부터 주신 이 약속, 그것을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확증하셔서 사도들이, 이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생명보다 귀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옛적부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영원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그들이 이제는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말씀만 전하는 것이,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말씀과 바꾸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영이 그들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에 증인된 사명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적부터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모세율법과 이 선지자들의 글과 심지어 지혜서라고 일컫는 모든 잠언, 전도서 그리고 시편의 모든 말씀까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시편 말씀이 나오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이 지금 BCD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2편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말씀인데 본문 33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아멘.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시편 2편을 읽을 때 유대인들이 그 말씀 너무나도 유명해요. 더군다나 두 번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이 그 진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진짜 의미대로 읽은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만 읽은 것이에요. 근데 바울이 이것을 이 시편 2편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을 무엇으로 연결시켜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주신 부활사건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에요. 다윗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어떤 정황 속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이 시를 지었을까? 그 배경을 좀 먼저 볼까요? 우리 시편 2편에 2절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다윗의 고백 속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십자가가 다 들어가 있죠. 그렇죠? 세상의 군왕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권력의 승기를 잡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서로 꾀하여서 무엇을 그들이 도모합니까?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아직도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십니까?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은 왜 힘을 가지려고 해요? 왜 사람들을 모으려고 합니까? 왜 영향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를 대적하기 위해서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들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그 줄에서 통치에서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나님이 주시는 이제는 말씀의 통치가 아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죠? 지금 이 악한 세대가 벌이고 있는 일들이 그거 아니에요? 심지어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시고 창조하신 그 말씀까지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도모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봐도 그렇게 힘이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로마 총독과 그리고 헤롯 왕이 함께 이 군왕들이 서로 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는 다 이와 같이 예수를 죽이고 말씀을 막는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흉계와 의도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기 있는 그런 모든 문화 속에, 사회 속에, 권력 속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풍요로움 속에, 번영 속에 아이들이 10살, 6살만 되면 BTS 노래를 흥얼거려요. 아무런 여과 없이 그 속에 무슨 뿌리가 있는지, 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 어른들도 다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 대중문화 속에, 그런 가요 속에, 노래 속에 어떤 사상이 녹아져 있는가, 그것도 모른 채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흥얼거리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고 또 그 말씀을 막고 그 부활도 막고자 돌을 굴려 막은 세상들이에요. 근데 그 순간 군왕들이 권력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 일들을 다 이루었다 할 즈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세요?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세상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 된 것처럼 무거운 큰 돌을 굴려 막았어요. 말씀을 막고 부활을 막고 영광을 막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이 바울이 해석한 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미 이 부활의 복음이 옛적 선지자들과 조상들에게 선포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운데에서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그 고통을 겪었어요. 사울이 그의 권력을 가지고 또 아기스가 그의 힘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동굴에서, 요새에서, 바위 틈에서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다 바꾸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이러한 노래를 불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메시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떠올리게 만드는 시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성취가 된 것이에요. 이 길을 또 누가 걷습니까? 교회가 걷는 것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이 다윗이 걸었던 그 길, 세상의 군왕들과 통치자들이 분노하면서 교회를 해하고 멸하고자 하는 그런 길을 우리가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이 자기의 힘으로, 지혜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을 대적하고자 할 때 시편 2편 4절 보면 하나님의 행동이 참 인상 깊어요. 그렇게 군왕들이 들레고 대적하고 위협하고 또 핍박할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그래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허탄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군왕들이 예수님 무덤의 돌을 막아도, 군병들로 굳게 지켜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 부활의 능력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전부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으니 그랬어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금 십자가에 그 십자가 탑을 없애고 예배를 막고 이런 저런 악한 꾀로 도모하여서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 의로우신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믿고 바라본다면 우리 모든 소망과 우리 모든 신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다 두어서 굳건한 믿음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가? 오늘 이 마지막 절 34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또 무엇과 연결시킵니까?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교회와 부활의 능력을 연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그랬어요. 왜 이 중간에 이 말씀이 들어가 있는가?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생명, 이것이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다시 썩음을 당하는 부활도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테면 무엇이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때 어떤 사람들을 다시 죽은 자인데 살려주신 사건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세 번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 청년을 살리시는 내용이 있었고, 누가복음 7장에서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내용이 있었죠. 요한복음 11장에서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12살 된 딸을 살리신 내용이 마가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 생명은 시간이 지나면 또 어떻게 돼요? 다시 썩음을 당케 되는 그런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암덩이를 제거해 주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 여러분, 그것은 다시 썩음을 당케 되는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는다, 그 뜻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생명은 기적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차원의 능력이나 그러한 차원의 생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다시 썩음을 당치 않게 되는 영생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실 때 무엇으로 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능력도 믿고 생명도 믿는데, 정말 주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그런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것은 주님이 표적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주신 것이지, 진정한 구원은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윗에게 주신 그 미쁘신 언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성취해 주시는, 특별히 다윗에게 어떠한 언약을 주십니까? 사무엘 하 7장에 다윗의 언약이 나오는데, 다윗의 언약을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히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내가 영원히 보존하며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영원한 언약이다. 절대 흔들림이 없는, 이 세상은 흔들림이 있지만, 이 세상은 요동치는 세상이지만, 때로는 땅도 흔들리고 하늘도 흔들릴 그때가 오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언약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다윗의 언약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당했어요. 이사야 64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인 줄 알고 받았는데, 그리고 아멘 했는데, 다윗의 후손들이 경험한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졌던 이스라엘 족속,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그들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들의 성전이 다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에서 무서운 군대가 내려와서 성전에서 이 제단을 지키고 있었던 청년들을 다 죽였고, 남자와 여자와 노인과 아이까지, 그리고 임신한 여인의 배를 갈라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가옥이 불탔고 성벽이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전이 불타버리고 전에 있었던 금 그릇과 은 그릇이 다 빼앗겨졌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 의심하지 않았던 이 백성들이, 이 나라가 다 전소되고 그들이 즐겁게 찬송 부르던 성전이 불타버리고 행복을 나누었던, 교제했던 마을들과 예루살렘 성이 다 황무하게 폐허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이 교회가 다 불타버리고 세상의 군왕들에 의해서 찢겨지고 사람들은 다 흩어지고 우리가 기뻐 부르던 우리의 집과 삶의 터전과 교회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된다면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때에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하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영원한 말씀이 어떻게 성취가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다시 만들고 그 불탔던 가옥들이 다시 재건되는 것으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바로 내가 생각하는 그 고향 땅이 다시 부흥하게 되고 그 교회가 다시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서 예배하는 그런 인파들이 끊임없이 줄을 지어서 오고 오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로우신 순종의 아들께서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이미 성취된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성의 그날까지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살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볼 때 망한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점점 망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완성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이지 세상된 내가 망하는 것이지 주님이 세우신 말씀은 영원히 견고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된 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된 나를 망하게 하시고 이 육신의 장막과 함께 멸하여 주시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는 영으로서 주님을 알고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만 우리 속에서 남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길에서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바로 내가 느껴지는 감정으로 내 감각으로 절대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이는 바 모든 것이 불타버리고 상실되고 건강을 잃고 사람들이 떠나고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지만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누가 십자가를 사랑하겠습니까? 주님이 그 일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속에 없어져야 할 것들은 다 멸하여 주시고 있어야 할 것들은 다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셨던 그 말씀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하고 이 세상에서 알 수 없는 박해를 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는 그 길을 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께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다윗에게 주신 이 확실한 언약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원한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또 사랑하고 더욱 신뢰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